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건 우리가 뭐 익히 아는 말씀이죠. 예. 특히 마태복음에는 이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소위 말하는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침례 요한도 보니까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던데 우리에게도 기도 가르쳐 달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의 기도 그걸 말씀하시고 그리고 비유로 또 이 말씀을 하셨죠. 네. 그 너희 중에 그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가서 친구가 지금 여행 중에 놀러 왔는데 한밤에 먹을 걸 준비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그 떡 세 덩이 좀 나한테 구워달라고 이러는 거죠. 한밤에 벌써 이제 잠자려고 하는데 그걸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는데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다 라고 하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근데 친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두드린다는 거죠. 그 간청함을 위해서.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귀찮게 지금 잠들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멈출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그냥 빨리 하라고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로 이게 꼭 필요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좀 뜸을 들이실 때가 있죠. 네. 왜 기도하는데 바로 안 들어줘? 그런데 꼭 필요하지 않는 거는 기도하다가 그냥 그러고 말죠. 그렇죠? 네. 근데 꼭 필요한 거 이건 반드시 돼야 되는 거 그럼 이건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 사람들이 주로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면이 뭐 없지는 않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럴 정도로 그 기도가 중요한 거냐는 거죠. 그걸 일깨워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예.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건지.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거라 그랬어요. 여기 무슨 조건이 없어요. 여기서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서양이 과학이 발달했다고 그래요. 예. 동양에 비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찾으면은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설 보다가 이게 뭐지? 이상한 규칙이 있네? 이게 뭘까? 찾도록 찾는데?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해서 온갖 이 과학 법칙들이 발견했다는 거죠. 근데 동양에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은 그냥 저런 거야. 그냥 그러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 것이라.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누가 아버지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생선 먹고 싶다고. 그런데 뱀, 무슨 생선이야? 너 이거 먹으러 뱀을 줘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알을, 달걀을 달라고 그러는데 전갈을 줘요? 그런 아버지가 없더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래도 자식에게 뭐가 필요하고 좋은지를 알고 그걸 주려고 그럴 텐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다. 왜 갑자기 성령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 도대체 무슨 말씀 하려고 갑자기, 아니, 구하는 거 주시면 됐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 왜 갑자기 성령 얘기를 하지? 그런데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에는 유사한 본문이에요. 앞에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 절이 달라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건 앞에하고 문맥이 맞죠? 예. 악할지라도 그렇죠. 자식들에게 좋은 곳을 아는데 하물며 우리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데 얼마나 좋은 곳을 주시겠습니까? 만물이 당신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거기서 끝이지 않고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으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는 전혀 다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래서 남한테 대접을 받고자, 선물을 받고자, 남한테 뭘 받고자. 내가 이런 거 이렇게 필요한데 하나님 뭐 요 구하는데 그것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먼저 그래야 되라는 거예요. 좀 마음에 거스르긴 하죠. 좀 다른 말씀 하시니까. 근데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남도 대접받고 싶겠죠, 뭐. 그렇죠? 다른 사람 아니고 나만 대접받으면 되는 건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도 하나님 알고 기도할 때 그렇게 대접받으려고 기도할 텐데 다 그렇게?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죠? 근데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어저께 그 우리 유사이들하고도 아브라함의 복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온 첫 번째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셨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원시 복음, 예. 프로토에뮬륨이라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는 그냥 그 사단으로 그 아담을 속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원시 복음이라고는 하는데 예. 직접적으로 이게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이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인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 땅의 모든 속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줄 것이래요. 그렇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뭘 받는 건 맞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속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이 엄청난 약속의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네. 땅의 모든 속속이 어떻게 복을 얻어. 그런데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렇죠?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그걸 떠나면 예전에는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무슨 국가가 제대로 있습니까? 제도가 제대로 세워져 있습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낯선 땅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지도 모르고 고향 떠나고 친척 떠나고 심지어는 자식도 없잖아요. 살아는 자식을 낳은 몸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셨어요. 어떻게?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물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뭐 원래부터 거기로 가려고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뭐 가나안 땅이 어디 땅 정해져 있습니까? 그 넓은 땅 거기 가서 어떻게 어디서 뭐하고 살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갔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어려움도 겪고 또 실족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붙잡아 주시고 말씀 주시고 드디어 아들을 주셨죠. 예. 이삭을 주셨어요. 100세.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 주놓고 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면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러면 자식은 어떻게? 또 다른 주시려고 그러나? 이 자식밖에 주시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그때 돼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좀 경험하고 나서는 믿음이 좀 더 커졌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 그럼 죽는데, 없는데. 그런데 후손이 큰 민족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어떻게?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없는 것은 있는 것처럼 창조의 하나님이죠. 그렇죠?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있을 것이다. 자식이 생겼어요. 번제물로 바치라. 어떻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이 하나님 믿었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온 세상의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미 노아를 통해서 노아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계속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을 꼽집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셔. 그리고 드디어 나중에 보니까 진짜 가나안 땅도 주시고 나라도 세워주시고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주변에서 뭐 어떻게 공격하지도 않고 와서 조공을 바치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그러면 성경이 거기서 끝내야 될 텐데 안 끝났어요.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게 알아지는 거죠. 이게 이미 아브라함 때도 일어났죠. 애굽에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많은 가축과 뭐 이런 것 같고, 네. 가축이 많아졌어요. 이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많은데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축을 먹일 풀들이 그만큼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풀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갖고 아브라함과 조카 종들이 서로 또 다퉜다 그랬죠. 네.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면 네가 원하는 땅 차지하라. 나는 네가 원하는 땅 말고 나머지 땅 차지하겠다. 당연히 풀 많고 물 많은 땅이죠. 예. 아브라함이 양보했어요. 롯은 그거 붙잡고 갔어요. 어디로 갔죠? 소돔과 고모라로 갔던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롯이 떠나고 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땅이 어디 있나요? 없잖아요. 그럼 뭘 주신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뭘 바라보랍니까? 그 바라보면 어디 거기에 영원한 땅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영원한 땅. 이 세상에 속하지 않냐는 거죠. 그걸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믿음으로 보게 하시는 거죠. 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히브리서 11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성을 바랐습니다. 장막에 있었다는 거죠. 장막은 계속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여긴가? 아니었던 거죠. 또 옮기는 거죠. 저긴가? 근데 또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거 보고 어떻게 빼갖고 하나님 이거 내게 주셨다 이럴 거예요? 또 다른 데로 갔죠. 그러한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는 터. 예. 그래서 12절에는 이렇게 있죠. 예. 12절 좀 더 내려가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죠. 12절서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 허단물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이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거 말고. 안 되겠다. 왜 이렇게 고생하지? 고향에 가면 뭐 아무런 걱정 없이 우리 친척들 다 살고 있는데 고향 돌아가면 되지. 안 했다는 거죠. 더 나은 모양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걸 바라봤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저들은 내 백성이라. 내 자녀라.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루살렘 성 같죠. 그런데 그것이 다 무너진 것도 경험하게 하셨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도 이방 나라에게 무너지고 유다도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어떤 성입니까? 무너지지 않는 성. 그런 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뭔지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 많은 것들을 구하죠. 정말로 그게 너한테 유익이냐?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유다도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을 주시죠. 새 언약이라고 해요. 예레미야 31장 31절로부터 33절까지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부터 33절까지 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을 맺는데요. 왜냐하면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고요. 예.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걸 남편이 되었는데 언약을 깼다는 것은 다른 남편이 있었다는 거죠.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겉으로는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돌판을 여기다가 계명을 적고 이거 보고 따라오라 따라가는 것 같았죠. 겉으로는 따라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심은 다른 데 있었다는 거죠. 우상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걸 보셨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로 약속의 땅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나라도 세워주시고 뭐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는데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는다 그러죠. 그 새 언약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따라오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겉으로는 뭐 이런데 속은 전혀 다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겉을 보신 분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 따라오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우리 마음판에 새겨갖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걸 이루시겠다고요.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유다가 지금 무너지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무너진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 생활하고 거기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로부터 28절까지 에스겔서 36장 24절로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때는 완전히 이제 유다는 망하고 소수 남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 흩어져 갖고 여기저기 있는데 거기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 갖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우상 숭배해서 정결하게 하고 새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이래서 저들을 내 백성으로 나는 저들의 하나님으로 이거 해주시겠다는 거죠. 새 영으로 이거예요. 다른 것으로 되질 않는다고 그러죠. 그렇죠? 네. 그게 뭐 스가랴 선지자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그 말씀하셨어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요. 그리고 드디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죄악들을 씻어주시는데 그 보배로운 피로, 십자가의 피로죠. 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성령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 그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나의 말씀, 내 말이 어떠한 말씀인지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몸은 없는 영으로만 존재하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걸 이루시려고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인데 먼저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바로 성령으로 좀 열으시려고. 그렇죠? 예. 이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는 자 모두에게 어디에 있든지 어느 세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부활하신 대로 그대로 있어갖고 나 봤지 이제 나를 따르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만나지? 난리 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교회가 엄청 많을 텐데 물론 뭐 시간대가 다른 때는 모르겠지만 이 시간대 그것만 해도 뭐 수없이 많은데 예수님 그럼 어디 가서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영으로 이게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죠. 그건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임하셔서 우리 속에 계신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구에게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뭐 수없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래서 이걸 구하라는 거죠. 그렇죠?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 뭘 구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하시고 더 좋은 거 하시고 너 그거 좋냐? 이게 조금 더 좋지 않아? 아니, 그거요? 그거보다 이게 좀 더 좋지 않아? 이거 오면 돼. 이거.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성령을 주시겠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라고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 넘어서야죠. 말씀하시잖아요. 오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당연히 이방인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닌 거라잖아요. 그렇죠? 그 8절에도 보세요. 그 앞에 8절에 뭐라고 있는지 8절 들리고 보죠.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럼 우리까지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전혀 생소한 땅에 그 시간차가 뭐 3, 4천 년 전에 알지도 못하는 뭐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복이 되는 세상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복이 되는 그러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수천 년에 지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세상에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그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이제 내 사무실에서 아침에 가면 이제 늘 성경 짤막하게 이제 펴서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하루를 시작했는데 네. 어느 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게 된 거예요. 보통 때는 읽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생각해보고 나름대로 따고 그런 말씀이겠거니 하고 이제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정말 이 성경 글자가 나한테 말하는 것처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의자에서 내려와서 바닥에 무릎 꿇고, 주님, 정말 이 복을 주시면은 제가 믿음 받고 따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뭔지 그때는 구체적으로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또 어떤 부흥 강사 와갖고 뭐 여기에 대한 말씀도 했고, 아, 이거 이런 얘기였어? 뭐였고 쭉 왔는데, 그래도 무슨 말씀인지 몰랐다가 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이게 성령이라고? 어떻게? 그걸 따지다가, 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자신이구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잖아요. 그냥 내가 소유하고 내가 필요할 때 능력으로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인격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이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면서 이분을 알아가고 닮아가면서 이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가장 귀한 거, 이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우리 로마서 5장 5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지식으로 아니라 실제로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실제가 안 된다니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영인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말씀대로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냥 성령의 글자가 아니라 문장이 아니라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예수님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영으로. 심지어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 계셔? 언제 본 적이 있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하셔서. 그런데 그 처음부터 그러면 이게 누가 알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많이 회방을 합니까, 이것도. 그래서 우리는 경계를 해야 돼요. 미혹의 영인도 너무나 많아갖고. 그런데 주님께서 보내신 영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몸으로 오셔서 이 모든 걸 보여주시고 이루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안에 임하실 성령인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분이 말씀대로인가. 근데 말씀대로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런 말씀이었어? 아는,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어떤 목사님은 뭐 자전거 하나, 뭐 색깔은 뭐고, 크기는 뭐하고, 이거 참 그대로 주신다고 막 이렇게까지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더 좋은 거. 자전거 보는 거, 오토바이? 더 좋은 거, 차? 더 좋은 거. 비행기? 뭐 하면 더 좋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잠시 동안 있고 다 지나가는 것들이죠. 보이지 않는 거, 영원한 거라.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예. 낡지 않고 쇠하지 않고 빼앗길 수 없고 영원한 것.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죽고 없어질 텐데 영원한 생명 주시겠다. 예. 가장 귀한 것. 아니 부모도 자식들이 뭐가 필요할지 알고, 이거 지금 내가 뭐한테 필요한다고, 난 필요 없어. 아, 너 꼭 필요할 거야. 뭐 나중에 필요하니까 부모가 다 주시죠. 세상 끝날까지 모든 걸 다 아시고 내게 꼭 있어야 되는 거, 가장 귀한 거 뭔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면서 심지어는 나를 위해서 기도까지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시오니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죠. 그래서 구할 때 뭘 구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걸 주신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아니 왜 이거 달라 그러는데 이걸 안 하고 또 하나도 안 주시고 무슨 딴 얘기만 하셔 이것도 안 주시면서 그러는데 그 좁은 속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좋은 건지 다 보여주셨다고 다 주신 것 같았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시고 땅도 주시고 나라도 세워주시고 외적들 다 물리쳐주시고 오히려 그들이 좋은 바치도 하게 하시고 그런데 왜 무너집니까? 죄로 말미암은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로. 그 죄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냐면 무엇을 줘도 결국은 다 망해 되는 거예요. 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온 세상 다 그래요. 이게 영원할 것 같죠? 천만에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것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무엇이 나눠놨는지 이게 해결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거룩한 자녀로 이제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교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마음을 알고 그렇게 세워줘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그러한 삶 이것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급변하는 뭐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때마다 세상은 요동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흔들리지 않냐고 내가 뭘 할까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세워지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그런 수준의 복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이분이 진리의 영이죠. 우리의 욕심을 따라 뭐 하면은 특별히 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뭐 하면 뭐 하나님 이렇게 하셔. 정말 얼마나 미혹하는 이 거짓의 영이 많은지 몰라요. 말씀 따라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떤 데는 말씀대로 아닌 것 같은데 확인해 보니까 그 말씀의 깊이와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지는데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 무엇인지 다 구하면 주는 것 같은데 시간의 세월이 갈수록 새빨간 거짓말 같고 기도 뭐하고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좋은 거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 주시나 그 주는 것에만 신경 쓰이잖아요. 뭘 주실 거라고 그러는지 하나님 자신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보다 귀한 게 더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다 외면하고 그건 싫고 그건 안 보이고 잘 모르겠고 그러니 세상에 묶이는 거죠. 어둠에 묶이고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걸 줘야지 또 좋은 걸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섬겨야 되는 거죠. 아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이야. 오 눈에 보이는 걸 해요?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구약이 있는 거거든요. 구약의 그 많은 볼륨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는지 그거 다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던 그 민족인데 그 민족 자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데 그렇게 무너져요. 그리고 지금도 헤매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그게 아니지. 이제 우린 예수 믿지. 예수 믿고 우리 교회사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요. 충격인 거잖아요. 그렇죠? 면죄부 팔면 그거 살면은 죄가 돼서 안 받는다. 그럴 정도로 갔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죠, 모든 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뭐가 가장 귀한 건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놓칠 수 없는 복이 뭔지. 내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나눠줘요? 나눠주면 어떡해? 나는 어떡하라고? 오병이의 기적이 있잖아요. 거기서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예. 나눠주는데 성령을 나눠주면 반으로 줄어듭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걸 말씀하려는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달려와서 우리 왕으로 삼자 그러니까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너희 조상들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떡인데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았느냐. 내가 주려는 떡은 먹고 죽지 않는 떡이다. 그런 떡이 있습니까? 네, 예수님 자신을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요. 그게 오병이어의 표적이라고요. 그게 말하는 바라고요.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려고요. 그렇죠? 네. 이러한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다 가려져 있고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붙잡고 왜 그런 일이 지금 안 일어나고 있는데 아니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요. 우리가 믿지 않은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 하는 자로 너무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가진 게 없는데요. 그래야 된다. 네. 너 가진 것 갖고 대접하려다 보면 조금 하다 보면 없지. 나만 이루고 있어. 그런 미련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님의 것으로 나눠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충만하게.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내 배에서 갑자기 복수에 물이 차갖고 물이 나옵니까? 그 물이 나와야 얼마나 나옵니까? 강이 나온다고 흐른다고 그러는데 성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그것은 생명을 주는 영이에요. 그냥 리빙 스피릿이 아니라 라이프 기빙 스피릿인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영이라고요. 이걸 받아서 나누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 그걸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주시려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죠. 저도 이렇게 하는데 몇십 년이 걸렸어요. 네. 근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게 뭔지를 보여주세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얼마나 진짜 아 이거였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것이 뭐 후손들이 많게 하고 무슨 복 주고 뭐 창대하게 하고 저도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다 이루어졌는데 왜 망해? 네. 죄로 말미암아. 네, 주님이 주시려는 건 죄가 없고 의롭고 거룩하고 영원한 그 생명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저는 나의 백성이 되고 저희 하나님이 되고 백성종 되어라. 당신의 자녀로 심지어는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것으로 부르시는데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셔? 어디서 찾을 수가 있어. 그게 아니라 내게 찾아오신 그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내 안에 임하시기 위하여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이 모든 것 보여주시고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느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이거보다도 귀한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복을 구하면서 복받으러 왔다는데 이 복이 뭔지 모르고 이건 제껴놓고 그냥 보이는 거 붙잡고 이거 여기 앉으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기가 막히잖아요. 교회를 뭐 한두 해 다녔습니까? 10년, 20년 다녀도 그러고 있으면은 정말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 듣기도 쉽죠. 자꾸 이상한 얘기만 하니까. 그럼 예수님 부활하셨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거 자꾸 그래. 다 아는데. 내 영이 죽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듣는 거 지식으로만 있으니까, 머릿속에는 다 있으니까, 그거 똑같은 거 왜 반복만 해? 다 아는 건데. 아는 얘기 아니라 내 안에 그 생명이 있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삶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 복을 내 머릿속에 두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주시려고요.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무너지는 것들을 허락하시면서까지 새 언약을 주신 지가 벌써 몇천 년 전인데 네.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3장 3절 보죠. 고린도후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요. 내가 뭐 간증을 쓰든 안 쓰든 입을 버려서 뭘 하든 안 하든 우리라는 존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요? 먹으러 쓴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겉적에다가 뭐 판에다 뭐 쓰고 돌아다니고 보라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고요. 성령으로. 돌판에 예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돌판에 써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쓴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 영이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드러내는데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은 이런 수준의 하나님이고 이렇게 당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걸 처음 듣는 것처럼 하는 표정을 하면 어떡합니까?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네. 교회를 어떻게 몇 년, 몇십 년 다니면서 처음 듣는 표정을 하면 이게 어땠습니까? 네. 하나님의 영으로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꽝인 거예요. 내가 뭘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 그걸 좋아할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니까 손에 잡히니까 하나님과는 관계없다고요. 이미 하나님 오래전에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구약 시대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정말 우리의 심령부터 새롭게 되는. 그래서 에스겔 선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에스겔 37장 13절부터 14절 말씀 하시겠습니다. 12절 같이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부터 14절. 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고국의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때는 유다도 다 망했죠. 무너졌죠. 많은 사람이 죽고 소수가 노예로 끌려가든지 또는 뭐 그쪽에 흩어져서 어떻게 연명하든지 종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내 백성들아, 너희,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한다. 무덤을 열고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데 무덤을 열고 나와요? 살아있다나 하나님의 앞에는 죽은 자와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하라.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주신 땅을 개간을 하고 씨를 뿌리고 흥정을 해서 옛날 사람 똑같이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내가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 살아있어요. 왜 자꾸 죽었다 그래? 아니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죽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돌아다니고 잘 먹고 뭐 하고 있는데.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전혀 말씀을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있다는 거죠. 그 무덤을 열고 살아나게 하고 고국 땅에, 그 고국 땅 돌아가서 또 그 고생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죄가 없고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누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신다고요. 이걸 이루시고 계신다고요.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 귀만 울릴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그래서 죽은 영혼이 깨어나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셨어? 그런데 우리는 죽은 하나님처럼 어디 계신지 모르는 하나님처럼 그냥 약속한 좋은 것만 어떻게 주시면 감사하고 뭐 제사 열심히 드리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이런 얘기 아니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다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미 계시는 분이신 거예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 영혼이 깨어나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고 택함을 받아서 그 생명을 받은 자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볼품없는 스룹바벨 성전의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자, 그거 다 무너졌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나중 영광이 얼마나인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아무리 헤롯이 그렇게 온갖 것 자기 모든 걸 총동원해서 엄청나게 짓고 심지어는 예수님 제자들마저 야, 이 성전을 보십시오 그러는데 그거 다 무너지.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친히 지으신 살아있는 성전. 네. 하나님은 언제든지 거기에 살아있는 힘을 든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는 성전. 뭘로 짓습니까? 살아있는 돌로. 세상에 살아있는 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돌이다. 예수님께서 산 돌로. 네.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산돌로 같이 해갖고 세운 이 성전. 지금도 짓고 있는 중이죠. 진행 중인 거예요. 마지막 때가 이제 왕국이 될 거죠.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부르시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희형자매 간증 듣고 우리 마치도록 하죠. 네, 희형자매 간증. 이 성전에 나중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우리 먼저 같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사랑 목장 손희영입니다. 이 성전에 나중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쉽게 따른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헤롯 성전을 보고 엄청나다 칭찬했으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다. 모든 것이 무너져 소망 없는 삶 가운데에 선지자 학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 수준의 엄청난 말씀이셨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말씀하시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 짧은 학개서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는다면 성전을 먼저 건축하지 않아서 삶이 팍팍한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신 것 같이 들린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 보이는 건물일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곳에 있을 수 있겠느냐 하셨는데 건물에 있고 없음을 보심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신 것일 것이다. 황폐한 삶에 자신들의 보이는 삶에만 눈이 가 있고 하나님이 마음이 없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신 것 같다. 너무나 스케일이 크기에 상상도 못하는 말씀이시니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보이셨다. 진짜 살아있는 성전. 예전에 다니던 어느 교회의 목사님의 가장 큰 자랑은 성전을 많이 건축하신 것이었다. 여기저기 지교회를 많이 지으신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교회 성도들은 지역에서 가장 멋진 건물이 있음을 자랑하며 사람들을 전도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3일 만에 말씀대로 세우신 성전, 예수님의 몸,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자들의 모임, 그것은 숨어있는 골방이었고 핍박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파내려간 땅굴이었고 믿는 사람들의 집이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로 지으신 살아있는 성전이었다.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황당해했던 사람들처럼 나 역시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었는지 성령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해놓고 믿지 못한 것이 이 살아있는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에 대한 약속이었다. 학개서 2장 4절의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심을 어디까지 믿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기까지 했는데 정작 믿지 못해서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실망하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마음이었다. 그런데 말씀 앞에 반응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 그리고 공동체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또한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신다.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 것이다.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가 아닌 나중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라는 제목을 보며 오타인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그리고 이루실 일들을 보시며 일부러 제목을 그렇게 정하신 목사님의 마음에 나도 또한 감격이 되었다. 아, 우리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세우시고 견고하게 지어가시는구나. 모든 나라의 보배로, 귀한 은으로, 귀한 금으로, 그렇게 보석으로 보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귀한 보석으로 지으실 것이고 지어가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보석으로 보인다. 나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이 귀한 보석으로 보인다. 그러니 귀하게 품고 기도하게 하신다.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신 말씀이 마음 가득히 차고 울려서 터져나오는 찬양이 되게 하신다. 그 마음을 품고 생명을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약속을 더욱 굳게 믿을 수 있게 증거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고도 남을 거룩한 피로 우리를 사셨다. 그렇게 주인의 것이 되어 주인의 마음을 받은 종으로, 자녀로 또 생명 낳기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 생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함이 아닌 약속의 말씀에만 의지하여 마음에 품게 하신 모든 영혼들을 붙들고 기도하며 성전이 지어져 가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바라본다. 십자가에 귀하신 피를 흘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아멘.
네. 이 학계 말씀 2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을 포로 끌려갔다가 이제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지배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왕 고레스 왕의 마음에 역사하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죠. 돌아오면 살기 바쁜 거죠. 완전히 성도 무너지고 집도 무너지고 땅은 황폐하게 되고 어떡합니까? 먼저 그래도 잠잘 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땅 어떻게 어디 조금씩 개간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거기 그래도 뭐또 좀도둑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또뭐 성도 어떻게 그래도 뭐 대충이라도 해놔야 되고 성전? 그게 맨 마지막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성전도 이제 좀 밑에 기초 좀 어떻게 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또 이걸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16년이나 지연됐대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다시 짓게 하죠. 그때 주신 말씀이죠. 네. 아니 이렇게 짓는다 그래도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죠. 그 어마어마한 제국,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에 거기에 있는 신전들하고 유일하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그러니 이게 그런 마음이 힘이 안 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학개 우리 2장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장 5절로부터 9절까지. 2장 5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애굽에서 나올 때그 언약한 말씀대로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래서 그 유다가 무너질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지자가 있었고 포로로 끌려왔을 때도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을 세우셨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걸 반복해서 한다고 그러죠.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있고 군대를 거느리고 지휘하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룰 것이다.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그런가? 그런 게 됐습니까?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러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 영광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죠. 아니, 이전, 그렇죠. 그런데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어떻게? 그러니까 이 헤롯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거, 이 성전 엄청나게 그랬죠. 엄청나게 좋죠. 그래서 제자들마저 이 성전을 보십시오 그랬는데 예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잘 졌다, 넘겨졌다. 옛날 거하고는 진짜 비교 없이 크네. 그러지 않으시고 내가 이걸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다문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라. 주님은 한결같이 그걸 말씀하시고 그걸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룬다고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엄청나게 시설을 하고 장식을 하고 수백 년이 지나서 지금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러 나가고 그건가요? 아니라고요. 아니 교회가 어떻게 관광지가 됩니까? 사람은 없는데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은 나에게 물려들어요.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가요? 근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우리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10절로부터 14절. 계시록 21장 10절로부터 14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그 문, 기초석,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그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절, 19절에 보면 그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홍마옥, 홍보석, 황옥, 녹옥, 담황옥, 뭐 비치옥, 청옥, 자수종, 열두문은 열두진주. 이거 이름도 잘 모르는 본 적도 없는 보석들로 했는데 그 위에 열두 사도의 이름이 있다. 그렇게 세워진 성이라고요. 우리는 늘 세상 거에 눈이 막혀갖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고 그런 거야. 제가 우리 그러다 장모님한테 그때 꾸중 들었잖아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 아니,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와서 이제 장모님한테 복음 전한다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이 얘기를 했더니 아니 우리 장모님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 세상에 있는 거 그 모터로 거기까지 가서 그냥 그리고 오, 야 장모님 이런 말씀을 다 하시네. 세상에 있는 거 뭘 그런데 가서 거기까지 가서 얻는다고. 아 내가 복음을 잘못 전했구나 그랬죠. 무리를 그렇게 보시는 건데, 그렇게 세워진 이 성이고 성전인데, 정말 얼마나 우리가 세상 거에 묶여 있는지 몰라요. 그 썩을 걸 바라보고 그걸 좋다고 그러고. 여기 눈이 열려야 돼요. 한 생명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그러는데, 네. 여기에 눈이 열리는 거.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지는 일인 거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그래서 가장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로 천국을 비유로 했잖아요. 그렇죠?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라고요? 앞에서는 감추어진 보배를 천국이라고 그래 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서는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다고요?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벗어 나를 당신의 것으로 선언해.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성으로, 살아있는 성전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연애. 정말 그 영광을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 저들에게 주었는데 저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기도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정말 이 말씀이 바로 나를 부르시고 내게 주시려고 가장 좋은 것으로, 무엇이 그 좋은 걸 알고 이걸 주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합니다.